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갑니다. 이 시간도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세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함께 하시며 어떠한 방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며 온전히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산 기간이 40년이죠. 모세가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친 것, 이드로의 목자가 된 거죠. 그 목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모세가 자기 인생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는 미디안으로 갈 생각도 안 했고 또 자기가 미디안으로 가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40년 세월을 지낼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 했겠죠. 또 모세의 사위가 될 거, 이드로의 사위가 될 거라는 것도 모세는 생각지를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이제 일어난 그 주변 상황들이 모세를 그렇게 끌어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그 살아오면서 지난 걸 돌아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 되어져 있는 삶을 두고 생각하면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했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군대 생활부터가 아예 제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는데 뭐 남자들 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가는 거야 뭐 이상할 거 없는데 5년씩이나 있게 되고 또 직업군이 있다가 뭐 또 하사원 제대하고 제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정말로 하기 싫었고 그런데 주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직업군이 돼가지고 5년 근무하는 그런 길로도 끌려간 거란 말입니다. 목회한 것도 제 의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변 상황이 목회를 하도록 만들어 갔을 뿐이에요. 대구로 온 것도 제 의도가 아니고 이 역시도 주변 상황에 의해서 대구로 그냥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나온 삶을 두고 생각하게 되면은 제 속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길로 끌어왔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또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이끌어온 것이지 나를 위해 이끌어온 인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하나님이 이끈 인생이 저에게 특별히 좋은 인생으로 이끄신 건 아니거든요. 전혀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신다.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게 진짜 현실이라는 거 이걸 알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원한 내 인생은 자연히 기대하지를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럴 때면 말씀으로 또 다스려지는 거죠. 무엇이 진짜 현실의 인생이냐. 그래서 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인생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지면은요,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니까,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니까 난 거기에 그냥 순종할 뿐이다. 맡김으로 인해서 염려 같은 것이 다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모든 염려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믿음 위에 서 있는 신자의 삶,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그 모세의 미디안에서 40년 세월도 모세를 위한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바로의 궁에서 부를 누렸던 40년 인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그 인생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 40년 인생으로 뒤바뀐 것이죠. 이것을 모세를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모세가 바로의 아들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지냈을 때에는 힘 있는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때는 약자예요. 강자의 자리에서 약자로 뒤바뀐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강자의 자리에 있는 그 모세를 약자의 자리로 끌어내리신 거죠. 그렇게 끌어내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배워야 되는 거. 그게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생각해 볼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양떼를 치던 모세가 이제 하루는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이동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대로 하자면은 미디안으로 와가지고 40년 지냈을 때 지금 이 일이 3장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간 그 양떼를 치면서 어떻게 지냈는가 얘기에 대해서는 말하지를 않아요. 전혀. 40년 훗쩍 뛰어넘는 것이죠. TV 보면, 드라마에 보면 무슨 10년 후, 20년 후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이 드라마를 붙이면은 모세가 미디안 가가지고 40년 후 딱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렙산으로 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모세의 인생을 40년 후부터 뛰어넘는 것은 성경이 모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성경이 모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면은 모세 인생을 자세하게 말을 해줘야 되죠. 40년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일이 있었는가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40년 살았는데 그때 생활도 자세하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 바로의 궁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사람 성장했고 전혀 언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40년 40년 도합 80년 세월인데 그 80년 세월 동안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모세란 사람, 모세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뒤에 일을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양을 치게 됐는데 40년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되었다. 이리 시작을 하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모세가 양떼를 치면 사실 살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호렙산이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율법의 시내산입니다. 이 호렙산이. 그래서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모세가 어떻게 해서 호렙산을 가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이날 처음에 호렙산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전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40년 되었을 때 나타난 건지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서 호렙산 간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난 장면이 특이하단 말이죠.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상한 환경을 보게 된단 말이죠. 떨기 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 떨기 나무는 일반 나무처럼 굵은 뭐 몸통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지가 나온 그런 나무가 아니고 그냥 덤불처럼 되어 있는 나무입니다. 큰 줄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떨기나무는 나무의 가치도 없고 불이 붙으면 쉽게 타가지고 사라져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쓸모없고 가치없고 연약한 아주 약한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떨기나무에서 불꽃 안에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만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왕이면 하나님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시려면은 하찮은 떨기나무 이것보다도 그래도 좀 쓸모 있는 좋은 백향목 그런 나무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만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떨기나무가 뭐냐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도 번듯한 위치에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많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거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부자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나이든 노인보다 젊은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조건이나 형편이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라면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불러내는 게 맞단 말입니다. 힘이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사명을 줘야 맞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은 오히려 모세에 있던 힘을 다 오히려 꺾어버립니다. 있는 힘을 꺾어버려요. 그렇게 이두로 양떼를 치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형편으로 전락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모세의 힘을 다 잃게 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사명을 준단 말입니다. 부도 잃었고 권력도 잃었고 젊음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애굽과 상대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될 큰 일을 이룰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이 지금 못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물갔습니다.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그래 그런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너무 다르다.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자,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아니한다. 이치적으로 본다면은 그 어떤 나무보다 더 불이 잘 붙어야 되고 순식간에 타서 사라져야 될 그 나무가 전혀 타지 아니한다. 모세도 그걸 이상하게 봤죠. 나무가 타지 않은 걸 보고 이상하다. 야, 이거 무슨 큰일이다 하면서 가까이 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타지 않은 떨기나무 현상을 보여주면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만나고 거기에 나타나시느냐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떨기나무에 대해서 잘 생각하세요. 아주 연약하고 가치 없는 그런 나무라겠습니다. 쉽게 불이 붙어버리고 불 붙으면 순식간에 타서 사라져버려 그런 나무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상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뭘 말해 주느냐. 세상은 강자가 약자를 이기고 약자는 강자에 지배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 구조는 마지막 때까지 계속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된다. 돈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것도 약자가 강자에게 지배당하는 그런 세상 구조에서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이게 뭐냐면 세상 사고방식에서 나와지는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일을 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데 사실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더란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신다.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에 묶여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그 뒤에 10절 보시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이제 보내려고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 듣고 모세 반응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만한 일을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계한 대로 모세는 지금 별것 아닌 존재예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신세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젊지도 않고 힘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애굽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일에 모세는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보니까 힘없어요. 자기는 그럴 일을 할 만한 지금 때가 이제 지났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바로 이런 모세에게 타지연 떨기나무를 보여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타서 사라져야 될 그런 나무가 그대로 존재한 이유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이 나무를 태우지 못한 가짜 불이라서 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했기 때문에 소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떨기나무가 무슨 가치가 있고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기의 강함과 약함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걸 생각하고 믿는 것이 신자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내가 힘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을 한다. 이것이 아니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한 연약한 그런 나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 함께 하신 그 믿음에 서 있는 게 그게 신자의 믿음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떨기나무 타지 않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나오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약하다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해서 나의 일을 내가 이룰 것이 뜻입니다. 내가 이룬다. 내가 힘 줘가지고 하게 할 거니 걱정 마. 이것이 아니고 내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 너는 약하지만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죠. 떨기나무가 아니고 뭐 어떤 나무라 할지라도 불붙으면 다 죄가 되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오직 그것 하나 때문에 불이 붙어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다는 거. 그걸 진짜 강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죠. 그래서 신자의 강함, 신자의 능력은 내가 힘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신자가 자기의 강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강해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내게 힘을 줘서 능력을 줘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도 결국 그런 세상의 속성에 붙들려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한다 생각을 하고 내가 힘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일에 불과할 뿐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뭔가 하면은요, 내 힘을 믿지 않는 게 십자가입니다. 내 힘을 믿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의 공로만 믿을 뿐이에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믿음 앞에서 내가 힘이 있다, 힘이 없다.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인데 예수의 피의 공로로 되어진 것인데 그 앞에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으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힘이 없는 약자라고 해서 힘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구원의 능력은 예수의 피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든 십자가이든지 간에 그 의미를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 속에 들어갈 의미를 우리가 알아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애굽과 싸우라 그 뜻이거든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데리고 나가겠다는데 애굽의 수순이 나가라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싸워야 하고 이겨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한 거죠. 그럼 내가 누구한테 항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과의 싸움을 자기가 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싸워야 돼요. 결국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의 싸움을 자꾸 자기의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싸우고 내야 될 문제로 내가 내 힘과 내 믿음 가지고 마귀를 싸워 이겨야 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신자에게는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신앙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내 힘으로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될 싸움은 아닌 거예요. 그런 싸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자꾸 만들어낸 싸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4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에 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바울 자신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말씀을 서신 쓰는 것은 너희 믿음을 내가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역할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는 이미 믿음이 섰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 섰냐면은 그 앞에 21절 보시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믿음에 서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무능해요. 근데 그 연약한 존재 우리에게 성령을 줘서 능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드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만들어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약한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섰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강해져가지고 힘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그게 되게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성령 받으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큰 일을 한다 이리 생각하는데 그게 성령 받음이 아니고 성령 받음은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의 싸움이 뭘 얘기하냐면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연약한 존재로 주를 바라보는 게 우리 싸움이에요. 왜 그게 싸움이냐면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죠. 내가 나를 보게 되어지면요. 난 왜 이것밖에 못할까? 그런 불만이 있게 돼요. 난 이것밖에 못하지 그러면서 좀 믿음이 강해진 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도 있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할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마귀 속성이에요. 그런 마귀 속성에 싸우는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면서 이런 무능한 내가 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 승리예요. 그것이 그게 성령 받은 것이고 그것이 믿음에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서 있는 사람은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능한 내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역임받게 된 걸 감사하게 해달라. 그렇게 나와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끝까지 연약한 자, 무능한 자로 주 앞에 서는 것. 이게 신자의 우리의 싸움이란 얘기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이고 늘 나를 연약한 자로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에 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섰다 성령 맞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큰 일을 업적을 많이 만들어내고 전혀 아닌 겁니다. 전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믿음에 선 것이라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모세를 연약한 자로 만든 것이 아니고 더 강한 자가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 힘으로 모든 일을 이루게 만들었겠죠. 전혀 그게 아니에요. 타지 않은 떨기나무. 오직 그것은 연약한 존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함으로는 손상이 안 된다. 넌 타지 않니,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걸 믿더라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애굽으로 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나와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성령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딸기, 타지한 딸기나무, 떨기나무가 바로 그걸 보여주죠. 모세가 자기의 힘 없음, 이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의 강함이다. 이걸 보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십시다. 12장 9절 보시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기를 강한 자로 생각지를 안 했지 않습니까? 약한 자로 생각하면서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거리는 자기 약함이었어요. 무슨 약함이 자랑거리가 됩니까?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서 세상이 가는 길로 안 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고방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음에 서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세상과 같은 길로 절대 가지를 못합니다.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과의 싸움에 그 자리로 보내시면서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힘을 막 주는 것이 아니고 약하게 만들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잘 좀 알아야 합니다. 왜 약하게 만드시느냐. 만약 모세가 강한 힘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겼다. 반드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이겼다. 자기 힘을 자랑하죠. 근데 약하게 만들었어. 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알았을 때에 그때 모든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자기 힘이라고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로 만들어내요. 그런 이유로 바울이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약한 것 자체가 자랑거리야. 이것이 아니고 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 약함을. 신자라고 하는 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면요, 그 능력이 머문 자리에서 내 능력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걸 이루어내시는데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문다는 거, 그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럴 땐 내가 약하다는 거, 아무런 근심할 거리가 못 되죠. 강하다는 거, 아예 강함이라는 것도 생각지를 않게 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내신다, 이걸 보이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바로 그 믿음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에요. 모세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힘을 먼저 꺾어버리시는 거. 그게 모세가 하신 하나님의 일이죠. 다시 말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강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없습니다. 강자 되나 이거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모세를 바로의 공에 나오게 하시고 미디안하게 하셔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좀 더 나은 인간 되고 싶어하고 또 강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그 욕망을 꺾으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우리 욕망을 꺾기 위한 하나님 일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길로 끌어가시면서 욕망을 꺾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걸 배우게 하시는 거죠. 환난, 고난, 여러 가지 힘든 일 그런 것 통해서 내가 힘으로 여기는 것들을 잃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준 것도 연약함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모습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연약함이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드러났단 얘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승리예요. 우리가 무능하고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함께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실 것이다. 결코 사망 속으로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우리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나약하면 나약하면서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은혜를 들어줄 거야 절대 그게 아니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소멸되지 아니한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지 아니한다, 생명이 있게 될 것이다, 그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 신자됨이에요. 그 믿으면서 나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타지 아니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의 강함을 꺾어버리고 약품에 자리 있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 방식,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들어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함께 하심 속에서 영원한 영광됨에 들어간다는 그 믿음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